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열왕기상 4장 24절부터 25절 같이 피시고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딥사에서부터 아싸에 이르기까지 강 2편 지역과 강 2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의 평생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참 저희들을 이참 귀한 이 경배의 시간, 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주님께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또 찬양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참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참 귀한 말씀 참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전하는 저는 참 부족하고 참참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한 자이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이 말씀이 참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오늘이 6월 25일인데 이제 6.25라고 아까 이제 박노천 목양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이 6.25라는, 6월 25일인지를 알았는데, 6.25인지는 몰랐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그동안 쭉 이렇게 묵상하던 말씀들이 있어갖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쭉 준비를 했었다가, 이번 주에 며칠 안 남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자꾸 다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른 걸로 준비를 이렇게 오늘 했는데, 6.25하고 좀 관련 있지 않나 말씀이 오늘. 오늘 제목은 그 주님의 그늘 아래서 누리는 평안이다. 이런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네 번째부터 묻지 말아야 되죠. 3대까지는 기억나는데 4대부터는 이제 그거 물으면 안 되죠. 이 3대째 이 솔로몬 왕에 있었던 그 내용을 지금 이 열왕기상 4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딥사와 아싸에 참 이런 이 지명을 우리가 들으면 감이 잘안 오죠. 뭐 신월동, 뭐 화곡동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딥사, 아싸 뭐 저희하고 참먼 곳인데 성경에도 이 딥사, 아싸는 이렇게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딥사라는 곳이 어디냐 봤을 때그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이 동쪽이죠. 동쪽으로 쭉 가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거기 넘어가면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강 경계 쪽에 있는 게 이제 딥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싸는 어디냐? 아싸 할때그 아싸. 이 아싸가 어디냐고 봤을 때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싸가 다르게 또 호칭이 되는데 이제 가자지요. 가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알죠. 과자 아닙니다. 가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경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솔로몬 당시에 그 통치했던 그 영역, 그것이 이제 딥사와 아싸, 이제 딥사에서 아싸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이 이스라엘이 보통 그 이스라엘의 영역을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나라의 그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호칭할 때 관용적으로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제 최북단에서 최남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는 동에서 서라고 한다면 좀 약간 북과 남으로 좀 약간 나눌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솔로몬이 이런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리고 이때 이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다.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해야죠. 솔로몬이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솔로몬은 이제 이그 합성어 쉘오모라는 이제 그런 합성어이고, 이것은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그러니까 원어가 샬롬에서부터 온 단어가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야말로 평화, 기쁨, 뭐 이런,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평화로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지어줬죠.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나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위로하고, 다시 동침한 이후에 이제 이 밧세바가 다윗을 위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기, 또 우리 솔로몬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하게 거했다, 안전하게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좀 하면 이 표현을 좀 오늘날로 표현, 이제 감이 잘안 오죠. 왜 포도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게 이게 평화인가? 당시에는 이 전쟁이 뭐 그냥 비일비재했잖아요. 뭐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내가 농사지었다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기드온도 어땠습니까? 기드온 시기를 봐도 기드온도 숨어서 타작마당 숨어서 막 타작하고 그랬잖아요. 왜 누가 와서 뺏어가니까 그때 블레셋에서 와서 뺏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리고 포도나무 밑에서 안전하게 거했다. 이것은 이제 얼마만큼 그 평화로운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배부르고 등 따뜻한 편안한 그런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의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서로 나라들이 서로 약속해 갖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니네는 니네 나라끼리 잘 살고 우리는 우리나라끼리 잘 살자. 그래서 서로가 약속해서 평화를 지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거 하나 더 뺏고, 아까도 우리 오전에도 성경부 시간에 우리 김덕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뭐 자기네 정치를 좀더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뭐 침범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을 정치를 또 이렇게 취합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아주 그런 시기였어요. 뭐 지금도 그렇고 똑같죠.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온 나라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쭉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딱 읽어졌을 때, 마음이 그냥 되게 평안하고, 또, 아, 너무 부럽다. 이런 말씀, 막 묵상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간혹 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말 백성이 편안하게, 여러분, 그렇다는 건 뭔가요? 우리 삶이 험난하다는 거잖아요. 안 험난하신가 보네, 다들.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신가요? 생각보다 참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이 참 괴롭고 힘들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험난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절을 딱 보면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마음이 편안해요. 아,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편안했을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참 이 다윗이 이름도 잘 지어줬어요. 아들 이름을 솔로몬, 평화로운 이름을 줬는데 정말 그야말로 그 아들의 시대가 됐을 때 이 평화의 시대가 됐잖아요. 대원자적인 그런 그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이러한 이 평화가 얼마나 참 우리로서는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 특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 샬롬 이런 말씀 보시잖아요. 기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이 성경 전체 내용들을 봐서도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 또 그리고 이 평안은 완전한 평안 이런 것은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이 평안함을 평안한 시대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이 우리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평화가 좋은 거 다 알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평화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우리 주변에만 봐도 맨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이런 것만 있지 서로 뭐 좀 양보하고 화해하고 평화롭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유엔이라는 거 만들어갖고 유엔 왜 만들었습니까? 좀 평화롭게 살아보자. 서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 그 기구 만들어지고 나서 싸움이 없은 적이 있나요? 이 전 세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때 완전한 평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대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참 이게 애매하죠, 이런 거를. 평안하다고 해야 되나, 평안하다고 안 해야 되나. 예. 그런데 여러분은 평화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죠. 이거는 아멘해야죠. 여기서는 아멘해야 됩니다.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아멘해야 됩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뭐냐.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거, 예, 이러한 평온함, 이것이 이제 평안합니다. 예, 평화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화평이라는 단어, 이것은 예, 안전한 거, 형통한 거, 전쟁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리 이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역사를 통해서 봐도 이 세상은 평화하고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평화하고 거리가 먼 존재였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처음 사람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을 때 이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사람에게 완전한 그런 평화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일하도록 그렇게 아담과 이브를 두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는 뭐 싸웠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나오기 전까지는 평화로운 시기였다라는 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평화하고 거리가 먼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성경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평화의 반대가 뭘까요? 평화의 반대. 예, 전쟁? 예? 불화, 뭐 싸움,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이제 싸움들이 나옵니다. 보이는 싸움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불화, 싸움이 일어나는 게 어디에 나오나요? 예.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이 나오죠. 성경에 처음 이 불화, 이 평화가 깨지는 사건이 이사야서 14장에 처음 등장한다고. 이제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뭐 다르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평화의 시대 가운데에서 이 평화가 깨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입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믿기로는 이게 사탄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사탄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 사탄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기에? 예, 루시퍼였다. 예,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개혁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 새벽별 아닙니다. 예, 아침의 아들입니다. 예.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 중에서 으뜸가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이 루시퍼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지혜가 여기 있는 솔로몬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너무너무 뛰어난 존재, 훌륭한 존재, 정말 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예. 그가 바로 루시퍼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시퍼가 왜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그것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그늘, 하나님의 통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평화가 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뛰어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늘, 이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을 때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고 더 이상 루시퍼가 아니라 이 성경은 이제 루시퍼를 사탄과 마귀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통치 그늘을 거부했을 때 평화가 깨지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평화가 깨지는 사건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나왔죠. 두 번째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 물을게요. 다 두 번 정도까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한 번 정도 대답하시면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의 통치 그늘 아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어 지키게 하셨더라.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걱정이 있었을까요?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걱정이 다 어디서 와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 여기서 오잖아요. 일단 아담과 이브는 옷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백화점 가서 더 좋은 옷, 더 훌륭한 거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예. 형제님들 좋으시겠죠? 예. 왜 좋냐? 예,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다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좀 살아보겠다. 예.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예. 네. 아니 뭐 자매님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이브. 이들의 마음 안에는 이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평화의 이 땅, 평화의 세상, 평화의 그늘. 이 그늘을 이 그늘이 좋은 건 알겠죠. 그러나 그래도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아담과 이브는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이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그 역사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이브 탓하고, 이브는 남편 탓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겼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들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라멕이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노아의 이 홍수가 있기 전에 땅에는 폭력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평화와 거리가 먼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때, 오늘 우리 본문 이 솔로몬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때에도 평화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제 솔로몬이죠. 딥사에서부터 아싸에 이르기까지 강 이편 지역과 강 이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의 평생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나 이러한 평화가 솔로몬이 물론 통치를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러한 평화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니까 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9절 10절 보니까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두 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또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그늘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에돔 족속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또 솔로몬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성경에 많은 것들을 보진 않았지만 루시퍼에 대한 내용, 또 아담과 이브에 대한 내용, 또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정말 이 평안한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루시퍼의 뛰어남 때문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그늘이 평화로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루시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늘 자체가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일을 잘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통치 그늘 안에서 그들이 그냥 거했던 것, 그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때에도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어서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붙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저도 이제 간혹 가다 이렇게 이 길을 가거나 아니면 뭐 저희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정말 이 평온한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저걸 딱 보는 순간 정말 평화로운 것 같다. 너무 편안한 것 같다. 이런 걸 언제 느끼세요? 저는 아기들이 이 부모 품 안에서 잘 때 그거 딱 보면 이야 너무 평화롭잖아요. 침까지 흘리면서 얼마나 편하면 엄마 품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잖아요. 애가 이렇게 엄마 품에서 자면서 엄마가 젖을 줄까 이런 걱정합니까? 아빠가 내 옷을 사줄까 이런 걱정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아이들 안에 아이들이 좀 커서 내가 형성될 때 부모의 그늘 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 그 그늘 밑이 좋았어요. 내가 부모님 그늘 밑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여러분, 더 힘들고 더 많은 짐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저녁에 잠도 안 올 때도 많고요. 부모의 그늘 밑에서 살 때가 얼마나 좋은 때인지 우리 학생 때는 모르죠. 근데 참 어리석게 우리는 그땐 몰라요. 아담과 이브가 이 하나님의 그 그늘 밑에 있을 때 얼마나 평화로웠을까. 근데 벗어날 때 그때 벗어나는 게 좀 더 그래도 자기 뜻대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 깨닫잖아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미 늦었죠. 애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계단 이렇게 내려갈 때 꼬맹이, 정말 꼬맹이들이 계단 겨우 걷는 애들이 자기 혼자서 계단을 가려고 그래요. 부모가 손을 잡아주려고 하면 뿌리칩니다. 필요 없어. 그러다가 계단에서 굴르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동안 병원 신세 지는 거죠. 예, 넘어져 봐야 알죠. 그때서야. 아니, 뭐, 아이들이 이제 자립심을 기르는 거, 이게 나쁘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부모의 그늘. 예, 이것이 얼마나 이 평화로운 것, 예,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분의 그 이 통치 그늘을 거부할 때 그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그늘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예비하고 부모의 그늘 안에 이 자녀가 있을 때 얼마나 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 부모라는 그 그늘, 이 가정이라는 그늘, 이것이 참 우린 근데 참 어리석게도 이런 것들을 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있을 땐 잘 몰라요. 벗어나서 그때는서야 깨닫는다. 참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감사한 사실은 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감사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평 헌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도다. 우리는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또 화평을 얻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에게서 잃어버렸던 이 평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평화가 없는, 화평이 없는, 안전이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화해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그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셨,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믿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누리면서 매일 살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화이신 이 하나님의 통치 그늘 안에 그냥 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평화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 교회 나와야 평안하거나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 이런 평안을 주시거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 선교사를 꼭 해야만 이런 평안함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 그늘을 거부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육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맛보는 삶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솔로몬 왕의 통치 아래 있기만 하면 그 평화에 그냥 나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통치 그 왕의 이 시기에 내가 뭔가를 좀 잘해야 그 평화의 왕국 안에 거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 백성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그늘 안에만 있으면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그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성경은 솔로몬 시대에 사는 백성들이 솔로몬의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솔로몬 왕 아래에서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없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너무 통치를 잘해서 전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비록 백성들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지라도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롭게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솔로몬 왕이 왕의 그 그늘 아래에서 비록 염려와 근심이 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그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 솔로몬의 그 통치 아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비록 잠시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결과가 뭐냐? 평화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뭐냐? 우리 삶에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냐? 걱정, 근심, 염려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딱 예배가 끝나는 순간, 머릿속에 벌써 걱정과 근심, 아니면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집에, 내일 먹을, 뭐가 없는데, 내일 먹을 뭐 밥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이게 끊임없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하신 평안은,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평안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는 완전한 평안, 이것이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물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합니다. 예.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려할 것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예. 염려 가운데서, 염려가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길 때, 그분의 그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그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국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 그늘 안에 순복하는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26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그늘, 그곳은 안전하고 궁극적으로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늘은 안전한 그늘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막이 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평안으로, 평안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 제가 잠깐, 우리 같이 여러분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그늘 아래서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예, 같이 찬양 582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날개 믿네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밀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밀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외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밀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밀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밀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잔이뇨. 주 날개 밀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참 어디에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하는 그리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 참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잘 헤치고 주님 만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